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엎친 데 덮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응답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런 말씀으로 보아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던 즈음에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응답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응답이 오기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다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히스기야가 29년을 왕노로 됐거든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아서 29년을 왕노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은 29년 빼기 15 하면 14년째 되는 해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지 않았지만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이 다 점령을 당한 거죠. 특별히 18장 14절을 보면 라기스에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기스 성을 점령한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엄청난 어떤 공인 것처럼 보여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돌아가가지고 라기스 전쟁을 자기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거대한 부조로 그릴 만큼. 그런데 라기스가 우리로 치면 무슨 서울은 점령이 안 됐지만 뭐 대전, 광주, 뭐 대구 이런 거는 다 무너뜨린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25살에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으니까 39살 젊은 왕이고, 그리고 나라는 이제 여하튼 쑥대밭이 되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가 네가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할 거다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인생에 이렇게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자기도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얼마나 신속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이제 왕궁을 나갔겠죠. 그리고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너는 돌아가라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하고 돌아 나왔는데, 이제 궁궐을 다 채 나가기도 전에,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신속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해요.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왜 이 지금 상황에서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거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 다른 군더더기가 붙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는데,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데 15년을 더 살게 하시지만,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눈물에 약한 것인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눈물에 약한 분이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기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아수르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우리 어제도 그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다윗의 후손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다윗의 어떤 나라를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상의 믿음의 선조들의 덕을 보며 사는 거다는 거 다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뿌리를 보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느냐 뭐 그런 걸 고민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 그런 거 질문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고 그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답을 구할 수 없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밀려올 때 원인을 따지려고 하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이 뭐 무슨 늘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혼란함,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일어나는 결과, 그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과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절집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절집의 스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은 무슨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의 업보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따져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성품, 그 신실하시는 종, 이거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물에 약하신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저것 따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뭐 그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죠.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은 자주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보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인 거예요. 그런 회복 선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 위에 놓았다고 하는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종기인지 아니면 뭐 전쟁통에 다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화과 반죽을 놓았는데,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긴 사람에게 무화과 반죽을 갖다 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무화과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징표를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다 선언했거든요. 3일을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느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증표를 보여주실 거다.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야 되겠느냐 뒤로 물러가야 되겠느냐.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 그림자가 해시계는 해가 비쳐서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구 자전이 거꾸로 가는 거다. 10도 거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무슨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그 해가 아얄론 골짜기 위에 계속 떠 있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연대를 계산했더니 하루가 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어릴 때 들어보신 적이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자라면서 쭉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나사에서 그런 거 검사한 연구한 적도 없고 그거는 뭐 은혜는 되는지 몰라도 별로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고 그리고 꼭 이거를 뭐 지구 자전을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야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거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분명한 기도응답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기도응답의 징표를 구할 때 그는 나올 때까지 계속 두려움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계속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즉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기도응답의 징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응답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해 주신 거죠. 나을 때까지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통해서 다 없애 주신 거예요. 기도응답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을 즉시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혹은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밀려올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